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오늘은 요나서를 잠깐 쉬고요. 시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2페이지에 있습니다. 872페이지에 있는 시편 95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시간 함께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세와 시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나서를 잠깐 쉬고요. 시편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은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전부터 중세시대 뭐 그 전부터 신학자들이 이 시편 95편에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라틴어로 베네테이라고 합니다. 베네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로 앞에 오라 우리가 그 95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걸 라틴어로 이제 시작할 때 베네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만큼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과서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시고 또 그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왜 아침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왜 또 주일날 가서도 예배를 드리나?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쉽게 답을 하기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해주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또 왜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의 이제 그 의미, 예배의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외함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예배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높은 분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또 높여드리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한 가지 방법만 예배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95편을 보시면 찬양하는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땡스기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엎드려 절하며 또 무릎을 꿇며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가 나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꼭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특별히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예배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십계명도 보시면 앞에 보시면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고요. 되게 하나님만 예배를 하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돈을 숭배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돈에 의해서 지배받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가족에 의해서 인생이 컨트롤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도 가족 때문에 희생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사람, 육체적인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위해서 인생이 지배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그 여학생들 중에, 청소년들, 여학생들 중에 거식증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거식증 여러분 뭔지 아시죠? 먹으면 토해내는 거. 근데 먹으면 그냥 토하는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돼서 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부러 토하는 겁니다. 뭐 손가락을 눕는다든지 그래서 일부러 토하는 건데 청소년들 중에 그 여학생들 중에 거식증이 많아요. 요즘엔 남학생들도 거식증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텔레비에 나오는 또 잡지에 나오는 연예인들 모델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날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자꾸 밥 먹으면 뚱뚱해지는데 나 저렇게 이뻐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밥을 배고파서 먹고 나면 화장실 가가지고 손가락 넣고 일부러 토하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에. 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느냐? 그런 겉모습, 그죠? 그런 연예인들, 이런 날씬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 가운데 숭배하고 자신이 그런 것들을 예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그 베키 피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이렇게 그분이 했던 말을 좀 번역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권력을 쫓아 사는 사람은 권력에게 조종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의 칭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종당하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것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데 우리를 지배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과 같이 자비롭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은혜롭지도 않고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끝내는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끝내는 그것을 예배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95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우리가 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드리는데 또 집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물가에서 여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얘기했을 때 말씀하셨던 거 생각나셨죠? 그죠? 아,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되어져야 됩니다. 그 간단한 이유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지 못하는 그분을 예배를 하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중심되어야지, 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구나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이 말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찬양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찬양들 중에 감정만 자꾸 건드리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전혀 그런 이제 드러나는 것이 없이 그냥 사람의 마음만 감정만 계속 터치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는데, 그런 찬양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전할 때도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지 그 개인의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에 맞추어져서 이렇게 움직일 때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 또 마음에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천주교의 예배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를 보면서 답답했던 부분도 이거였을 것 같은데,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바뀌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완전히 또 현대의 문제와는 또 반대적인 건데요. 현대는 너무 감정적으로 가는데, 옛날이나 천주교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전통과 또 종교적인 의식에 굉장히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옛날에는 라틴어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중심되는, 진리가 중심되는 그런 예배를 저희가 드릴 때 우리 예배드린 사람들도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가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아무리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선포가 잘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저 교실에서 듣는 딱딱한 강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부족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부족한 찬양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답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삶의 개인적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도 혹시 가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 18년 전에, 15년 전에 오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미국에, 뉴욕에 오셨던 것 같아요. 프레시 메도 파크에서 그때 집회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학교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갔었는데, 프레시 메도 파크에 발을 딱 내딛었는데 뭔가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마음이 이렇게 막 쿵쾅쿵쾅쿵쾅 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막 그 뭔가가 막 뜨거운 그게 굉장히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막 회개의 눈물이 나고, 함께 왔던 친구들도 같이 은혜를 다 받았었는데, 그 여러 예배를 제가 갔었고 또 여러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 예배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발을 댔기만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쿵쾅쿵쾅 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전 지역에 몇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기도해서 일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레시메도 파크에도 다른 텐트에서 30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같이. 누가 들으면 뭐 너무 신비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신비주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산교회에서 모든 부서에서 예배가 주일마다 드려지는데 그때마다 300명은 아닐지라도 30명만이라도 그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얼마나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될까? 얼마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질까?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 찬양이 되어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얼핏 한 30명 되는 것 같은데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꼭 대비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기들 예배 드릴 때도 유초등부 예배 드릴 때 중고등부, EM, KM 모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영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인데 마음을 정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자세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날 교회 오다가 차에서 좀 와이프하고 싸웠으면 그냥 좀 대충 드리고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것은 기분이 좋던 나쁘던 우리 감정에 상관없이 항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시편 95편 그 1절 2절 보시면 전부 다 그런데요. 그래도 두 절만 보시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게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아멘.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갑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고 그만 짜증내고 하나님 예배 드려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없겠습니까?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총공격을 해옵니다. 신기한 게요. 주일 아침만 되면 자꾸 이상한 일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오는 길에 싸운다든지 교회 입구에 왔는데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해버린다든지 갑자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옛날에 듣던 세상 가요가 갑자기 머릿속에 빙빙빙 돌기 시작한다든지 제가 이제 웃기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항상 방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투적인 자세를 좀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결단해야 되고 마음을 정해서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그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섬길 것이냐,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마음을 정해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동산교회 모든 부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섬김으로 인해서 더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는 뜨거워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 예배는 뜨거워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예배가 뜨거워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배가 죽어 있는 교회는 전 모든 것이 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는 것이고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동산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데는 그 뜨거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속 이것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말씀 전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모든 교회의 예배를, 공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교회 나올 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들이 즐거워할 만한 그런 귀한 예배들을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 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또 선생님들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저희는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돌아갈 때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돌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